진행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그리고 3장 18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로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이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은혜와 건강과 평강과 또 위로와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오늘 마지막 절 마지막 2장인 23절로 25절 말씀과 3장 18절 말씀 통해서 들으시고 기억하셨더라 그런 제목을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뭐야 이거.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반전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날개를 펴지 못하고 여전히 날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결국 나는 날개를 펴고 나는 비상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킨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절벽 아래 떨어뜨려서 바닥에 떨어질 즈음에 다시 넓은 날개를 받아서 절벽 위로 올라가서 또다시 떨어뜨려서 그것을 반복함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합니다. 날개의 힘을 얻고 푸른 창공을 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훈련하는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이 발칸 산맥 장미에서 딴답니다. 이 생산업자들이 발칸 산맥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부터 새벽 2시에 딴다고 그래요. 이유는 장미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향기도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풍겨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한밤에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개의 눈물을 적셔본 사람만이 별빛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해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영혼이 향기를 발산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골이 그만큼 깊은 만큼 우리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덧입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 져서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환난과 또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떡하죠? 아이고 하나님 찾게 됩니다. 간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심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고통과 시름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겸손하게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의 고통 소리도 들으셨어요. 야곱 아내 레아의 그런 괴로움도 건념하셨고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고통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이렇게 요구하였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고통에도 귀 기울이시고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더라.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건념하시고 돌아보시고 내와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다른 성경에서는 권념하셨더라. 개역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여러 해 후에는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이는 투트모스 3세의 죽음을 말합니다. 투트모스 3세 그 모세를 입양시키는 공주는 하셉투스인데 그 하셉투스 남편에게서 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공주로서의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궁녀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이 그 투스모스 3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한 후에 이제 공주 하셉투스는 그 4년 뒤에 죽었고 애굽의 실권은 이제 투스모스 3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32년간 애굽을 통치하고 상당한 업적을 남긴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랜 후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할 때 이 애굽 왕이 죽은 것이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투트모스 3세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멘호텝 2세가 왕위에 올라옵니다. 그도 부왕 못지않게 강력한 통치자였는데 그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을 인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에 오늘 들으셨다 또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65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죠.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이삭과 야곱에게 재확인한 그런 언약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복귀시켜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해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 이제 실행에 옮기기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권념하고 기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들으시고 얘기죠. 들으시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할 때 이 샤마라는 의미는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의 깊게 경청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그냥 흘리듯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계는 언약. 그래서 언약의 그 히브리 단어는 베리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르다, 선택했다의 그런 발화에서 유래되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상대방과 서로의 언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했죠? 고기를 쪼개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언약을 우리가 파괴하면 고기가 쪼개서 이렇게 죽임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 속에서 그런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도 그렇게 쪼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오늘 2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계는 언약 그랬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650년 전 아브라함과 함께 원했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야곱에게 죄 확인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복귀시키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세울 건데 내게 백성도 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권도 주고 땅도 주겠다는 얘기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백성도 원성해졌는데 이제 뭘 주는 거예요? 땅만 남은 북해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사 그 뜻은 자 가르란 과거에 잃어버렸던 사실을 다시 회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을 마침내 어떻게 한다? 실행에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합니다. 주목했다 그리고 알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단어의 의미는 자세히 살피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돌아봐 주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셨지만 이스라엘 모든 한숨과 눈물과 상처를 일일이 기억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그들을 돌아보셨고 실행해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표현이 하나님이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권능하셨더라 이 같은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실현할 때가 됐음을 임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사랑의 모습 말씀 나누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당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어떤 때는 우리의 죄값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방편으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죄값으로 주어지는 때는 결과적으로 그것도 역시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방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요셉이 꿈과 비전을 안고서 그 꿈의 사람 요셉이 형들한테 부모한테 그런 얘기 이후에 시기 속에서 팔려가게 되죠. 그 요셉이 당하는 고통은 내가 선택한 고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계획을 그 섭리 속에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과 섭리에 이루어진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더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대케 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또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들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 11절 말씀 살펴봤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크게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대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을 소리내며 부르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상달되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것, 왜 고통을 당했을까? 한 세 가지 이유를 살필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 가까운 원인은 뭐냐? 바로의 악함 때문이죠. 바로의 악함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이 수가 창대해지고 또 그 수가 마음을 바뀌면은 외세로부터 애굽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서 공격할 때 이 세력들이 같이 합세해서 애굽을 전복시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산하 제한도 하고 그들의 고된 고역도 시키는 그래서 바로의 악함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다. 가까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현실적인 원인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동안에 그들이 여호와의 시장에 굳건했습니까? 오히려 오랜 시간 그들의 애굽 문화 속에서 그들의 애굽 문화와 문명을 좋아하고 그들의 우상을 쫓아 산 죄값을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 원인인 거예요. 바로의 감때문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애굽 문명 속에서 그들이 애굽 문명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그 죄값에 따르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값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구원고자 하는 그러한 첩경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개인이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경우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고통이 극심할수록 고난과 박해가 있을수록 교회는 더 굳건하고 성장했던 것이고 또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그런 극심한 고통과 환란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겁니다. 9.11 이후로도 더 많은 그런 기독교의 확장된 모습들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마찬가지죠. 아수르와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로 보이시고 또 이루신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은 그냥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밀히 그 계획 속에서 다시금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는 그런 계획이 거기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 저자들은 고난, 고통,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다. 왜? 이로써 내가 주의 일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내가 더 어리석은 자가 될 뻔했다. 그런 고백들이 많을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도 복음 전하면서 그런 고통과 고난,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였음을 기억했던 겁니다. 저 여러분도 내가 원치 않게 또 당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접해 있고 또 고난이 있다라면은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정 가운데 누구를 세워요? 나를 세워 나를 연단케 하고 더욱더 견고케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베드로 전서 4장 끝부분이죠. 토요일 거 보면서 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불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랬을 때 거기 역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 연단의 과정이다. 또 그리고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케 한다. 그렇죠? 또 그 그리스의 영광의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 기쁨과 즐거움을 참여케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럼 고통은 고난은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고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고통 중에 어떻게 했다? 부르짖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다 말씀드렸고 그런 고통 중에 부르짖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 해 후에 23절이죠.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욕을 해서 탄식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으니 그 고욕을 해서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말합니다. 이 부르짖는 말은 자크란 말씀인데 아이고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르신다는 얘기는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서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사면이 막히고 뚫린 건 뭐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 바라보고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서 크게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으며 고통 소리를 내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최선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부르짖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신생아가 울지 않아요. 그럼 얘가 말을 합니까? 표정을 짓습니까? 대책이 없죠. 울지 않으면 모르죠. 그죠? 울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병든 자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큰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외치고 소리치는 것이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곧 부르짖는다는 것은 고통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 누군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뭐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애가 울으니까 기저귀 갈아줄 때가 됐는가, 네가 불편한가 하고, 애가 울으니까 배고픈가 생각하는 것이고, 애가 울으니까 뭔가 불편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형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연단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 기다렸을까요? 그들에게는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욕을 위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부르짖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이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힘들어도 그냥 견뎠고 힘들어도 극복하고 참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뭐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한계점. 그래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뭐라죠?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서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다 말씀드렸어요.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한계에 도달해서 사면이 초과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요? 하늘을 바라고 외치는 그런 절규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느 때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가? 그것은 다 사면이 초과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상황 속에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인정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가장 겸손해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라 분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어떡하여 내가 들었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체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 또 받은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잇는 그런 귀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고통이.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는 잘 들을 수 있는 확성기다. 얘야 못 알아들으니까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고통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뭐가 있어요? 사모함이 있고 내 내면의 자기를 향한 뭐가 있습니까?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으라고 명하십니다. 왜? 하나님만 사모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리가 내려가서 부르짖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말하여 환난 나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시편 2절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죠.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고통 중에 고통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신음과 부르짖는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주력기 6장 말씀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주력기 22장 23절도 그들이 내게 부르시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심을 들을지라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부르시면 내가 들으리 나는 자비한 자임이라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도 내가 고난 중에 부르심에 내가 너를 건졌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어기고 다시 쓰러 도망갔던 요나에게도 요나의 부르심에도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 2절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랩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배 속에서 부르셨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쓰러 가서 결국 그 물고기 배속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아 그만 좀 술 먹어라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런 말 하지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신 하나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최소의 책임과 의무는 뭡니까? 고통의 시간대에 우리를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부르짖을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간섭에 주는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민수기 20장의 16절에도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말하세요. 천사가 누굴까? 천사가 우리 지난번 모세오경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은 그러죠. 내가 너와 같이 가지 않겠다. 천사를 보내겠다. 나는 너와 같이 가지 않겠다 할 때 모세가 막 땡깡 넣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너와 같이 가겠다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기 민수기 20장의 말씀에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여기서 천사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열 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이 열 번째 재앙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르셨더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이런 열 번째 재앙의 그 장자를 치게 하는 그 재앙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통해서도 우리가 반복되는 그런 그 패턴을 보게 되죠. 사사기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고 주변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을 내십니다. 근데 또 시간이 가면 그들이 어떻게 하죠? 또 죄악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방 주변 곳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또 회개하고 부르시죠. 그럼 다시 한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반복에서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에 나타나고 이런 보는 시각적인 역사관이 신명기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사기에 반복된 것을 드러납니다. 또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고통의 대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그들을 괴롭힐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떡하죠? 구원해 내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울리려 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래서 반복하면서 부르시지면 어떡하겠다는 얘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저희가 주께 부르시지매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말씀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소리를 들으시냐? 하나님은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께 들렸다 말합니다. 억울한 울음소리 들려요. 아벨의 죽음의 피가 땅에서부터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동생이 어딨느냐. 고통당하는 시림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 억울한 소리, 눌린 자의 시림에 대해서 하나님 듣고 또한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얘기요? 두 번째 보니까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다 부르시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와서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듣고 기억하사 권영하셨다는 얘기요. 돌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상반절까지 흐르는 땅 거기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까지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그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해내고 이르려 하노라. 그런 단어 속에서 이런 표현을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신인 동역론적이다 말하고 있어요. 신인 동역론적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몸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권능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위가 신학적 용어로 어떤 표현이에요? 신인 동역론적 표현이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다음 주에 3장 말씀 다시 살필 텐데 3장에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애굽에서 도피해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만나고 시프라를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거의 40년 목자 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호셉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제 친히 이제 7절 8절 말씀이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겠다. 그 말씀이 이제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를 이제 사명을 부여하신 말씀이 다음 주에 나올 텐데 그 말씀 속에서 7절, 8절 말씀, 25절 말씀에도 2장 25절 말씀은 이미 있었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신인 동역론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보고, 듣고, 알고, 그죠? 내가 내려가서 구원해내겠다, 인도해내겠다 말씀해 내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계속되면서 발전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인류 역사였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과 역사도 반복되고 그들의 부르심도 반복되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도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 그래서 God for us.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그런 시대의 구약의 모습을 본다면 신약의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 God with us. 그리고 오늘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에게 동행하는 시대 속에서는 God 우리와 함께죠. God in us.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음을 아시고 고통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이나 우리 민족에게나 세계나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이 모든 세상에서 낙관적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큰 환란이 더할 것이라 말씀하고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때는 환란이 있겠다 말씀하고 디모데후서에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고통이 임할 것이다. 말세의 고통이 임할 것이다. 배교할 것이다. 조급할 것이다. 하면서 말세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큰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승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보다 더 순수하게 만들고 연단시켜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알고 간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만드는 훈련의 방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드디어 여러분 주보 뒷면의 결론에 블랭크를 채워낼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수를 내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릎 꿇는 존재이다. 다만 그뿐일 뿐이다. 인간은 무릎 꿇는 존재이다. 이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앞에 경배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일 뿐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와 또한 기도할 하나님의 대상, 기도할 대상인 하나님께 무릎 꿇는 존재이다. 다만 그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요. 간절한 사모함. 그리고 내면에는 자기를 향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거기 주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면은 목을 뻣뻣이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사면이 초과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치는 절규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만 있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되면 간절하고 진정한 겸손이 있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부르짖는다는 말은 자크란 말은 막다른 상황에서 사면이 초과되고 부딪혀서 절규에 가까운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치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는 진실과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상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다른 상황에 목숨이 위험을 느끼면서 부르짖는 외침은 가장 절실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다른 길에 치안이 목에다 칼을 대고 꼼짝만 할 때는 그냥 실실 웃겠습니까? 막 절규하면서 비명을 질리면서 강두야 살려주세요 별소리 다 하겠죠? 그것처럼 부르짖는 기도는 그만큼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가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진실함이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온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매달리는 것이 절실함입니다. 죽기 직전 상황에 부르짖는 기도가 허공을 치는 그런 잡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쏟아내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의 날개가 되어서 기도의 향이 되고 날개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라를 봐도 그렇고 또한 공동체를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런 목숨을 건 진실한 절실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남이 아닌 바로 내게 이 기도를 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선데이 스쿨에서도 기도의 헌신에 대해서 잘 살폈습니다. 공동체 예수께서 그들이 함께 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이 모여서 같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갖고서 기도하는 헌신들. 설교의 황제라고 불러지는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기도는 절벽 아래로 던져지는 밧줄이며 그 위에는 하나님의 귓가에 울리는 큰 종이 달려있다. 사람들은 지지부진해서 기도하는 까닭에 그 종을 울리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밧줄을 담대하게 쥐고 온 힘을 다해 계속적으로 잡아당기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절벽에 매달릴 듯한 절실함 속에서 그 존재를 다 쏟아붓고서 진정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줄을 잡고서 절실함과 간절함 속에서 줄을 당길 때 종이 울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의 신임에도 하나님 부르셔서 듣는 응답도 있지만 우리의 신임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귀목자 않으세요. 그럼 내면에 뭘 얘기하는 거죠?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독대되는 그런 영성과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소경이 고통 중에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셨네요. 나의 내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죠. 조용히 하라. 근데 더 크게 부르시게 되죠.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되 나의 내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고통 중에서 예수님께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로보니 여인이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개취급 받으면서도 그 딸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대로 부르시자 했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물리적으로 물론 주변의 환경 속에서 영적인 그런 혼탁함도 있었겠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 상황을 본다면 혼탁함과 많은 그런 그 어둠의 세력에 눌리고 또한 속고 어둠의 세력 속에서 있는 영적 상황을 볼 때 애굽이 당하는 고통 못지않은 그런 영적 상황에 눌림과 또한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다는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피 흘리고 만물이 부르짖는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주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한다면 우리도 이런 영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하나님 들으시고 확실하게 개입하여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젖과 끓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은 말로 바꾸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영적인 건강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에 또한 돌아보시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고통들이 하나님을 들으시고 만나는 그런 교량이 되고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통로고 감사의 조건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의 가면이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들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